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백부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로마의 장교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종 한 사람이 병에 들게 되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더 이상 손 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종을 두고 있는 이 백부장이 뭐 사방팔방으로 뭐 약도 구해봤을 테고 뭐 안 만나본 이 의원이나 의사가 없을 터인데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던 중 병자를 고치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진 않고 평상시에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 앞에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이렇게 상종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잘 이렇게 교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도 이 유대 문화를 존중해서 백부장이 본인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직접 가지는 않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오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백부장이 보냈던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을 좀 예수님 앞에 해주죠.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해 준 그런 백부장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우호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덕을 베풀었는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그 청을 따라서 같이 이제 백부장으로 그 집으로 향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쯤 이제 쭉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백부장의 집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과연 무슨 말을 전해주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고백을 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앞에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한 것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나는 그 염두조차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도 나를 담당하는 내 상관이 있고 나도 상관이어서 내 아래 내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해서 야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러면 그 부하가 오고 너 절로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글로 가서 일하고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주님이 꼭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의 병이 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실 놀라운 발언이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손을 대어주시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병 나았다 선포해 주시는 걸 육성으로 들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니까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면 그냥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이런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니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사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기히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셨다라는 그 대화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을 것 같았던 병세가 이제 그 종에게 사라지고 고침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는데요.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는 길에 그 도중에 이 백부장의 종의 죽을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머나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은혜는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육성을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되겠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요,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기히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좀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옮겨가시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나인 성에서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리는 생명의 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죠. 나인성을 향해. 근데 여기 지금 나인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으러 가는 장례 행렬인 죽음의 무리들. 생명의 무리, 그리고 죽음의 무리가 함께 같이 이 나인성 이 안에서 만나는 참 요 흥미로운 장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장례 행렬을 보니까요, 죽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 나인성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편도 죽고 유일한 이 혈육이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슬픈 이 장례입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장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울고 있는 이 과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그 죽음을 보고 아파하는 그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곧 그 과부 어머니에게 가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관 가까이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본래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그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같이 또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절기 같은데 유월절 같은데 있으면 사람들이 시신을 잘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면 그 종교 그 행사나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이나 시신에 손을 안 대는 것이 원래 그들의 문화고 또 율법에 따라도 그것이 맞죠. 심지어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것을 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관에 지금 손을 탁 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흠칫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장례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무례한 행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장례 행렬 앞을 막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그 모습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죠. 손을 대신 것도 관에 손을 대는 것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14절 마지막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wake up, get up, stand up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이 사실 명령 아닙니까? 죽은 존재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대화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귀신인가 뭔가. 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도 나왔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었겠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카메라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추기보다 오늘 자기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 비참한 그 슬픔에 처했던 이 과부에 한번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를 당했거나 병들어서나 죽었을 때 이 과부의 심정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을 테고 그 무엇이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살아갈 어떠한 소망도 소망조차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겨졌던 이 여인. 어쩌면 장례 행렬이 다 끝난 이후에 아들을 땅에 먼저 묻은 이후에 그녀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슬픈 그런 고통의 나날의 연속이었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녀의 슬픔과 아픔을 능히 치유하시고 능히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픔과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염려들 그러한 그 걱정거리들이 사실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이 과부의 외아들의 이야기. 모든 사람이 손쓸 방도가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이었고요, 또한 사람은 이미 끝났다, 이미 망했다, 이미 죽었다 하는 그 처절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상황 안에 들어오시니까 놀랍게 반전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이것은 이미 늦었다, 회복하기 너무 어렵다 하는 삶의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 구하시고 또 과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했던 이 백부장,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그의 음성을, 육성을 귀로 듣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기에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그 먼 곳에 주님 계시지만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고 이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음조차도 정복되어진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병든 몸도 주님이 능히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아픔, 우리 개인의 문제와 또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